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전반부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첫 번째 이유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순서를 따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은 후반부인데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이었던 1절, 2절에서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절부터 5절은 앞부분에 비하자면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무리들, 교회와 이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 성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연약할 때에 그걸 뭐 조롱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런 걸 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조롱하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 그러니까 말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엉망인 사람들이죠. 뭐라고 조롱했느냐. 첫 번째로 4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조롱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맞기는 맞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아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이 조롱을 하는 사람들,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도 안 된 때죠. 그때도 이미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한 세대가 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말이 맞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더 그렇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지 이후에 2000년이나 가까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더 이런 조롱을 더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재림하느냐, 이런 조롱은 세상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들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슈바이처는 목사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는 좀 신학이 달라서 독일 교회에서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갈 때에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그 다음에 목사로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같이 참여할 수 없다.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슈바이처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다른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또 돌려서 대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돈을 뺏어가면 갖고 있던 돈도 더 주고,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슈바이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궁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면 사회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이 슈바이처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슈바이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30년 지나가기 전에 재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윤리를 주장하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금방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가르친 주장한 윤리인데 세상이 안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 벌써 2000년이나 더 지나왔으니까 이게 세상이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던 윤리는 이제는 그만 접어야 되고 이제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상이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윤리를 가르쳐야지 성경에서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말들이 좀 많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럴듯하죠. 야,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도 않고 내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실제로 살 때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말이 잘 되고 참 다 사람들이 여기 설득을 당하죠.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 그건 바보 천치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을 기준으로 안 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예수님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건데 온다고 하고서도 오지도 않는 한국에 그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점잖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시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두 번째 조롱거리가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이 또 지금 모습대로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건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믿으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있어서 세상의 원리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지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굴러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이 지금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내용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거나 역사하시거나 힘이 있거나 결국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지만 결국 그런 의미를 닮아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신학자들 중에도 과거 60년대에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사신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지 않느냐. 뭐 1년, 2년 기도해서 응답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쳐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응답을 하시겠지. 왜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신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만약에 사람들이 부당하게 너를 착취하거나 너를 힘들게 하면 네가 기관총을 들고 나가서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이고 국가를 전복하고 혁명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돼요. 말이 되고 그럴듯해요. 결국에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고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죠. 이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두 가지 요소를 지금 제시를 하는데 전반부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1절 2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성도들이 원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진실한 마음들이 다 잠을 자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깨워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듣고 내 경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신앙인이지만 속 알맹이는 세상과 똑같은, 도대체 뭐가 세상과 다른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그런 말들에 휘청휘청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성공을 하고 부자로 살고 부귀영화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도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고 가르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 거짓 선생들에 속한 그런 생각들인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 것들은 따라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배운 것,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내 경험으로부터 내가 알게 된 것, 이런 것 이외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악하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고집부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악한 생각을 다 깨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구든지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 현실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가 든든히 믿음 위에 서 있어서 그런 모든 시험을 다 잘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